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신자의 무덤, 신자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에 포함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집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집사들이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에도 능통한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집사였는데 또 가장 먼저 순교한 그런 집사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데반 집사가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하는 자유인들의 회당에서 증거했잖아요. 6장 9절에 있습니다. 그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전도를 했고 이 바울이 또 이 리버디노 회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바울 신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신앙이 바울에게 계승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왜 이렇게 아까운 재능을 가진 스데반 집사가 일찍 죽었는가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켰고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우리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잘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가 매우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거창한 이야기는 모두 한 개인 혹은 한 가족의 이야기의 다름이 아닙니다. 국가 민족을 이야기하고 거창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가 민족 같은 거창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국가 민족이 가족과 친구, 동료와 같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없는 국가 민족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양 종교의 종교와 정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교는요, 거창한 것을 주장하지만 그 거창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는 많이 무관심해요. 예를 들어서 유교의 가르침이 잘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보면은 제사상 차리는 법부터가 겉보기 명분에 치우쳐져 있지 개인의 행복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 조율이시, 홍동별서, 생동숙서, 좌포위해, 어동육서, 들어보셨습니까? 두동미서, 견자수구, 반서경동 남자여우, 조율이시, 왼쪽에서부터 방, 대추방, 강, 배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라. 홍동별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생동숙서, 김치는 동쪽, 나물은 서쪽, 좌포위에 포는 왼쪽, 젓갈은 오른쪽, 어동육서, 어류는 동쪽, 육류는 서쪽,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배는 신위쪽. 뭐 많습니다. 이런 예법이 있는데 이게 다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만든 철학적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정말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기 쉽고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색깔들이 형형색색이 있어서 보기 좋아 보이지만 옛날 가난하고 물자가 없는 시절에는요 이런 음식을 색깔별로 또 종류별로 차리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명분을 중요시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두 가지 마련을 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시대예요. 불호령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유교적인 분위기는 조선 사람들에게 매우 불행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분을 중요시하지만 정말 중요한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는 덜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도록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알맹이 없는 신앙이고요. 알맹이 없는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개인과 국가 일상과 비전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공자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공자님의 부인이 굉장히 악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자님이 철환 천하라 그래갖고 수레를 타고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자신을 이렇게 피하를 하고 다녔습니다. 천안 천하라고 하는데 한 14년 정도 다녔어요. 14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다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가정을 소홀히 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혹은 학문적으로는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나서 보면은 공자의 부인이 악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무조건 부인만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바가지를 안 긁으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부인이라고 하는 크산티페라는 부인도 악처로 유명한데. 악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이런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 끼어들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또 혼자 골똘하게 생각이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한 사람이 기분 나쁠 정도로 꼬치꼬치 깨물어서 무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제가 비난을 해서 죄송합니다. 비난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명분에 치우쳤을 때의 정말 사소한 모습들, 그리고, 개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너무 위대한 것만 생각할 때,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성경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꿈에 젖어있는 너무 거창한 거에만 젖어있는 분들은 시시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선교사로 나가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도응답이 있고 이런 일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교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상적인 삶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선교사의 삶을 또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인류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사소한 이야기가 사소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국가를 살리는 일이고 또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과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기도로서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가정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는 한 가정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 부어닥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이야기하고 맞물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스데반 집사가 주목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요셉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요셉의 무덤입니다. 둘 다 요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 분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아브라함 가정의 자녀인데, 아브라함 가정이 멸문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가정을 위기에서 구했고요. 또 그 가정을 크게 부흥시킨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잠시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은 야곱이 부인이 많았다는 데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좀 허용이 되는 문화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은 일부 일처제를 지켰죠. 근데 야곱은 좀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넘어온 신앙인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이분들이 재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도 그랬지만 바보 의사로 유명한 성산 장기려 선생님 이분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북한에 부인하고 또 두 자녀를 남겨두고 내려와서 살았는데요. 젊었을 때 헤어졌지만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이 장기려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 기독개신교의 큰 자랑입니다. 이런 독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의술을 베푼 것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또 그 부인들에게서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그치면 안 돼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과잉 보호로 인해서 굉장히 잘못된 어린이로 자랐어요. 우리 창세기 37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제들의 잘못된 점을 고자질했습니다. 고자질한 게 잘못은 아닌데 첩의 자녀들의 잘못을 특히 고자질을 했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차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곡식단이 자신한테 절을 합니다. 형제들이 자신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고요.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을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형제들이 다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꿈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다 불같이 화가 나갖고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요새는 과잉보호와 편애의 문제가 TV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겪어보지 않아서 저가 이렇게 공감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편애의 문제는 그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하늘이고 땅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인데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형제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편애를 당하는 편애에서 소외된 그런 자녀들의 마음은 정말로 지옥에 있는 것 같이 큰 슬픔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문 가운데에서 위기가 오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해주신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과보의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굉장히 철없는 어린이였습니다. 눈치도 없었고 또 차별적인 습성을 가지고 자라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죽을 뻔한 위기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즉 아버지 야곱과 떨어져 있었을 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꿈을 꾼 것은 요셉이 자기가 의지적으로 꾼 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기에 빠졌을 때에 소망을 잃지 말라고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을 고비에 넘겨가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소망 삼아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는 뜻하지 않은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이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야곱의 가문에는요, 야곱도 알 수 없는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야곱은 단순히 요셉을 사랑했을 뿐인데 형제들은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큰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았던 거죠.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는 위기였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이 고난이 없었으면, 즉 요셉이 야곱과 떨어져서 멀리 가지 않았으면 이 가정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위기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서 꿈을 크게 꾸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로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또 죄악된 성품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내적 외적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내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외적으로는 노예 생활의 고달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걱정이 있었겠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작은 어려움이나 작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애가 타고 불안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근심을 하게 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써 우리가 헤쳐나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셉이 받은 고통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배신감과 고달픔,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좀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일들을 아름답게 극복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다시 한번 할까요?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요셉의 삶은 대속의 삶이었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대속.
대속.
예, 대속이라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대가를 치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대속의 죽음이셨죠. 죄를 지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대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라함 가문과 또 아브라함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과 이 형제들, 다른 열한 형제들의 죄를 푸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악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뭐냐면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인생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악한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의 의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책갈피를 해주시고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나옵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예.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주 심각한 불합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어야 한다는 불합리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가장 모순되고 불합리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불합리하고 합당치 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어떤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한다면 그 죄인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로 조금도 그 죄인에게 선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책을 봐도 이것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어떠한 선함도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선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불합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자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고요. 성경에서 정말로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선한 것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선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불합리한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고요. 사랑의 절정이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있을 수 없는 사랑, 정말로 불합리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대속을 알아야 되고요. 이 대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길을 가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은 말로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의 이 대속을 쫓아가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청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그는 매를 맞고 잠을 자지 못했고 또 굶주리기를 반복되게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자청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선하게 살지만 고통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 대속의 삶을 살면서 크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 없으십니까? 형제 자매에게 또 섭섭한 일이 없으십니까? 정말 가까운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회사에서 혹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쓰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피해만 당하고 살아야만 할까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지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도 다 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산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는데 가나안 땅의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묻혔어요. 이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서 헤브론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걸 생략하고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가정이 가장 최초로 얻은 땅이 이 헤브론의 무덤이에요. 사라를 묻을 때에 무덤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최초의 유업이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건데 뭐냐면은요, 신자의 기업은요, 무덤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임하는 이민을 갔지만 그 시체를 그 유골을 이 헤브론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도 애굽에서 탈출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유골을 파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신자를 묻어서 어디에 묻히냐면은요,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죽어서 어디에 묻히냐면 예수님의 가슴에 묻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은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묻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삶을 쫓아가려는 사람의 삶을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 묻습니다. 저는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넬라 판타지아 들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미션의 맨 끝이 이렇게 끝나요. 그 관한이족을 전도하려고 했던 신부들이 죽었는데 마지막에 그 주교가 편지를 씁니다. 죽은 자들은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묻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거든요. 물질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가 정말로 확실하고 정말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사라지고 말아요.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면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게 있었던지 없었던 건지 헷갈릴 정도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영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생각에서 기억에서 잊혀지지만 그가 했던 아름다운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생을요, 예수님의 가슴에 묻으십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대속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요, 예수님의 가슴에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만을 바라야만 합니다. 조지 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피필드의 그 좌우명이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되는 한 피필드의 이름은 잊혀지기를 바란다. 이게 피필드의 좌우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되고 자신의 이름은 잊혀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피필드라는 위대한 설교자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원대로. 그러나 그 당대에 오히려 휘필드는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휘필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휘필드의 전기를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이름을 묻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가 바로 어디에 묻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가나안 땅 헤브론의 무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업이고 믿음의 땅이죠. 그곳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 이름을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속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고통당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가족의 혹은 자녀의 혹은 동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떠맡아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대속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의로움이 조금도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이 회개하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대속의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묻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무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신자의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가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슴에 묻히는 방법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묻힐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선택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장 하겠습니다. 경배할 찬양 하겠습니다. 458장